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5장 7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가련하고 도와줄 이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집도 없고 외로운 이 사람. 실제로 제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을 때 물론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못에 넣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못에 넣어주는 일에는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그것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의 눈을 주 예수께로 옮기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서 그의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못에 있는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고 그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침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재발도 없을 것입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그 증거였는데요. 안식일에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비난하는 이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미합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곳에 있던 이 무리들에게 피하시는 데 있어서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순히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그를 육체적으로 고쳐주셨지만 성전에서는 그의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는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었어요. 첫째로 그는 육체적으로 나음을 얻었고 그 후에 영혼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온 거거든요. 그런 후에야 그는 그분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기력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그 연못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피하셨기 때문에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무기력했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게 놀라운 것은 그 행각에는 아마 이 사람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겠어요?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기다리고만 무엇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그분의 행적을 정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찾게 되는 것을 더더욱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7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사람이 죄를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과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전혀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는 쉬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쉬시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는 소처럼 인간들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일을 그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에 대한 세 가지 놀라운 주장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미기 성경학이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놀라운 주장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장들의 기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주장이 일반적으로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장에 관한 말씀이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신께서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부과된 죄과는 불합리했던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부인하지 아니하거나 아버지도 아들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께서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5장 20절로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은 뭡니까? 아버지와 주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을 보시면 21절로 볼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주시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면 아들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죠. 그러나 그 은사는 죽은 자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병 고침과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특별히 사도적인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릴 수가 있으셨던 거죠. 이 다른 사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장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였죠?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5장 2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주장은 당신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22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재림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은 그분에게 위탁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시 여기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고 세 번째로는 심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장 23절을 좀 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귀한 원리의 기초에서 유명한 24절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24절을 따로 되어서 사용하는 것보다 24절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주님이 어떤 원리를 갖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고요? 첫째,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둘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뭐죠? 심판자로 오신다. 그러면서 5장 24절을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24절만 뚝 띄어넣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선 그 세 가지 기본 진리 바탕에서 24절을 보면 된다 이거죠. 제가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고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 즉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심판, 다른 말로 해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또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약속입니다. 누가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의 약속이세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세 가지 원리가 그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25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때가 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28절에서 그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때는 오고 있는 것인데 그 때가 뭡니까? 이때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죽은 자들은 그렇다면 또 누구인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두 자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라는 말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앞으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살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살게 되는 것은 지금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5절과 28절에서 주님께서는 두 개의 분리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게 될 때는 오고 있다 하는 거죠. 바로 그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자, 다음은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심판자가 아닌 구세주로 오셨지만 나중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로 모실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스스로 취하셨을 때 시작된 그분의 자기 제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옛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인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됩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탄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옛 본성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낙원의 문을 통과해 나온 이후로 계속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주장에 대해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잘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5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성경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 법정에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분께서 언급하시는 증인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 그분께서 언급하시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전혀 인간의 증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33절 봐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분께 대한 증거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증거이죠.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인간의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어 그들이 깨달아야 할 두 증거가 나타나는데 34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인간의 증거보다 고귀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약간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요한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등불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빛은 주님이시죠. 이에 요한은 그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빛을 전하는 자였고 그분의 등불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책 레스카터의 내 안의 그리스도와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